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오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성도들이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케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성령께서 저희들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잘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산상수훈에서 새로운 단락에 해당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시작하시면서 팔복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등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성품을 지니고 있는 자인지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어떠한 존재인지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와서 예수님은 새로운 주제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곧 율법을 완성하시러 오신 예수님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온 목적이 율법을 폐하려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완전케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당시의 유대인들 사이에서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의 눈에 예수님은 마치 율법을 파괴하는 그런 사람인 것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유대인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참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리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은 권세 있는 자가 하시는 그런 말씀과 같았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대단히 크게 놀랐습니다. 저분이 도대체 누구인가? 라는 그런 의문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율법 교사이며 또 율법을 수호하고 있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하셨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을 너무도 훌륭한 분으로 알고 존경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을 비판하시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거짓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고 또 그들의 행동은 외식적인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존경하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의 눈에 예수님이 율법 파괴자인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보니까 예수님은 안식일도 깨트리십니다. 요한복음 5장 18절에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라고 하였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놀라운 이적도 행하시고 또 병도 고쳐주시고 또 은혜로운 말씀도 증거하시고 그런데 더 나아가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실 뿐만 아니라 안식일도 깨트리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눈에 볼 때에 그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깨트리신 것이 아닌데도 그들은 잘못 배웠기 때문에 그들의 눈에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깨트리시는 것입니다. 또 유대인들이 보니까 예수님은 성전 안에 들어가셔서 상과 의자를 둘러엎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 조추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행동을 보니까 유대인들이 대단히 큰 충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눈에 예수님은 마치 율법을 파괴하시는 그런 분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아더 핑크는 이 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을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것은 갑작스럽고도 놀라운 일이었다. 그의 지상생활 처음 30년간의 생활은 별로 알려지지 않았으며 자기의 주변 사람들 외에는 그에 대해 별로 관심을 끌지 않았던 것 같아. 그러나 그가 공적인 활동 무대에 나타나자마자 상황은 바뀌었다. 즉 모든 백성들과 지도자들이 그를 주목하게 되었다. 그의 온순함과 겸손으로 말미암아 그는 사람들의 칭찬을 얻고자 하였던 자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죠. 그들과 금방 구분이 되었다. 병을 고치는 그의 여러 가지 기적에 대한 소문이 곧 널리 퍼지게 되었다. 그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외쳤을 때에 사람들은 그의 전도의 진정한 성격과 그 의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의아해했다. 그는 혁명가였는가? 그의 목적은 기존 질서를 전복시키려는 것이었는가? 성경에 대해서 특별히 모세율법에 대한 그의 태도는 어떠하였는가? 그는 성경의 신적 권위를 부인하였는가?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러한 의문들이 일어났으며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이 필요하였다. 그리스도의 설교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설교와 전적으로 달랐는데 사람들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전복시키고 그 대신에 자기의 것으로 대치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리스도가 장로들의 유전을 무시하였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은 그를 경건의 실제적인 기초를 파괴하려는 협작군이라고 생각하였고 그가 도덕적인 큰 원리들을 의식법보다도 더 강조하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그가 레위인들의 모든 체제를 거부한다고 생각하게 된 것이다. 아더 핑크가 이 부분을 아주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행하신 그런 말씀과 또 행동들은 유대인들의 마음에 많은 의문을 남겼습니다. 그는 혁명가인가? 그의 목적은 기존 질서를 전복시키려는 것인가? 그런 성경의 신적 권위를 부정하는가 같은 그런 의문 드린 것이죠.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이 점에 대해서 아더 핑크와 비슷하게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상기시킨 바 있지만 주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그들의 가르침을 일부러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도자요 교사들로 인정받던 자들이었으며 백성들은 그들이 말하고 가르친 것을 행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유대 백성들의 율법 교사들이었죠. 그들은 그 나라에서 매우 출중한 인물들이었습니다. 대단히 존경을 받고 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거기에 학교도 다닌 적이 없는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학교도 다닌 적이 없는 사람이 백성을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권위 있는 가르침을 탄핵했습니다. 거기에 더하여 그의 모든 시간을 율법을 해석하는 일에도 쓰지 않았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저 그냥 가르친다고 하면 율법 해석하는 그런 일에만 시간을 썼는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교리를 설교했는데 탕자와 같은 비유들을 소개하였습니다. 하지만 더 심각한 것은 그가 세리들과 죄인들과 어울려 그들과 함께 앉아 먹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모든 규칙과 규약을 준수하는 것 같지 않았을 뿐더러 그것을 일부러 깨뜨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이름과 실체 때문에 즉각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나사렛 예수는 성경을 믿지 않는가? 그는 성경을 없애려고 왔는가? 그의 가르침은 전혀 새로운 것인가? 그의 가르침은 율법과 선지자들을 탄핵하는가? 그는 하나님께로 가는 새 길이 있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새 방법이 있다고 가르치는가? 이상의 질문들은 그분의 성격과 그가 가르친 교훈 때문에 불가피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던 질문들로서 주님은 이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아더 핑크나 로이 존스 목사님이나 이 배경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셔서 행하신 일들로 인해서 당시 유대인들은 아주 큰 충격을 받았고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크게 오해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오해하고 있던 것처럼 율법 파괴자가 결코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셨습니다. 16세기 종교개혁 시대에 마틴 루터 또 존 칼빈과 같은 그런 또 여러 종교개혁자들은요, 그들이 한 일이 무엇이냐면은 로마 가톨릭 교회에 의하여 잘못 해석되어진 성경을 올바로 해석한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이지요. 이신칭의 요리를 밝히 드러내어서 바로 해석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을 올바로 해석한 것이고요. 또 다른 것은 로마 가톨릭 교회의 미신적인 예식들을 비판하였던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한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교회가 너무 부패하고 타락해져 갔기 때문에 종교개혁자들은 그것을 비판한 것이지요. 종교개혁자들이 성경을 무시하거나 폐지하려고 했던 것은 결코 아니고요. 로마 가톨릭 교회의 오류를 바로 잡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한 일이 바로 그와 같은 일인 것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주의를 가르쳤습니다. 그 대단히 비성경적인 것이죠. 사람이 자기의 공로를 가지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잘못된 구원관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다 외식자들로 만들어 놓았죠. 그렇게 부패하고 타락하게 그들이 교회를 만들어 놓았는데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바로 그것을 바로 잡아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구약 성경이 진정으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유대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율법을 올바로 해석해 주신 것입니다. 당시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엉터리로 해석해서 가르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교정해 주신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올바른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하는 것도 유대인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들이 잘못 배웠기 때문에 외식적으로 잘못 행하고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형식적인 것이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질책하시면서 바른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18절까지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구제가 무엇인지 또 진정한 기도가 무엇인지 하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구제할 때 나팔을 불었지요. 그들은 기도할 때에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사람들 보는 앞에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구제해야 된다고 하였고요. 또 골방에 들어가서 하는 기도가 바른 기도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금식할 때에 얼굴을 흉하게 만들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사람들이 그 얼굴 모습을 보면서 아, 저분은 지금 금식하고 있구나, 대단히 훌륭한 일을 하고 있구나, 그런 칭찬을 얻으려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진정한 금식은 하나님께 보이게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성경을 올바로 해석해 주신 것과 또 잘못된 신앙생활을 교정해 주셨던 그런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유대인들은 너무나 오랫동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거짓된 가르침에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든 행동과 가르침은 마치 기존의 모든 것들을 뒤엎어버리려는 그런 것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기 위하여 오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오늘 이 본문 그 17절에 보면은요, 율법이나 선지자나 라고 이렇게 그 말을 하고 있는데요. 율법이나 선지자나. 이것은 구약 성경을 의미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도 이런 표현을 가지고 구약 성경을 의미한 것이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여기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이것은 바로 구약 성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율법이 있지요. 율법은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제사법, 민법, 그리고 도덕법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런 율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시편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선지자의 글들이 있습니다. 선지자의 글들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의 율법을 해석하고 적용한 그런 내용들이 거기에 있고, 또 메시아 예언들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이러한 내용들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율법이나 선지자나 라고 이렇게 말할 때 이것은 바로 구약 성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폐하러 오신 것이 결코 아니지요.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부분들을 완성하고 성취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오늘 보면 17절에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라고 하는 이 말은요, 성취한다, 이룬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일평생 사시면서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셨습니다. 또 십자가에서 죄를 짊어지시고 율법의 저주를 대신 받으심으로 구속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이신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라고 했는데요. 율법의 마침이 된다는 것은 바로 율법의 완성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상에서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것은 속죄사역을 완성하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다 이루었다라고 했을 때에는 구약 성경의 모든 것들을 다 성취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속죄사역을 완성하시지 못하셨더라면은 결코 부활하시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곧 예수님께서 속죄사역을 완성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완전하게 해결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셨던 것입니다. 그처럼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의 모든 것을 완성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8절에 넘어가 보면은요, 예수님께서는 더 나아가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은 자신이 재림하게 될 때에 율법 가운데 성취되지 않고 남아 있을 것은 단 하나도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의 모든 것을 다 완성하기 위하여 오셨고요. 그래서 어떤 것들은 다 완성됐죠. 그리고 어떤 것들은 완성되어져 가고 있고 또 어떤 것들은 마지막 날에 이제 완성되어져 갈 그런 부분들이 있죠. 18절에서는 마지막 날이 되면은 모든 성경의 이 말씀들이 완전하게 성취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이라고 하는 말은 곧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때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은 천지가 없어지게 되지요. 그래서 천지가 없어지는 때라고 하는 것은 곧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되면은 율법의 모든 것들이 다 성취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로 율법이 성취되냐면은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1.1획이라는 것은 히브리어의 가장 작은 점과 가장 작은 글자를 의미합니다. 히브리 단어의 가장 작은 점, 또 가장 작은 글씨, 그것까지도 다 성취된다 했으니까 이것은 뭐 철두철미하게 율법이 다 성취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1.1획. 영어 알파벳에 보면은 그 소문자 I라고 하는 거 있죠. 소문자 I. 네? 이래서 이 선을 걷고 그 위에다가 점을 하나 꼭 찍지 않습니까? 1.1획이 바로 소문자 I의 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점 하나까지 다 성취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성취되지 않고 남아있을 그 것은 율법에서 단 하나도 없다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모든 것들이 완전하게 성취될 그런 날이 도래하게 된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까지도 포함하여서 이 성경에 있는 모든 약속들이 1.1획까지도 다 마지막 날에 완전히 성취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굳게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모든 것이 다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온 것이 아니오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다 이루리라. 완전한 성취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율법의 파괴자로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교정을 시켜줬냐면은 나는 율법의 파괴자가 아니라 율법의 완성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 같은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19절 앞에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접속사가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이 19절은요, 17절, 18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교리를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올 때 바로 그 뒤에 나오는 것들은 적용이지 않습니까? 앞에서 교리를 말하고 난 다음에 그러므로 이 교리를 배웠다면은 뭐 이렇게 하라. 이런 이제 적용이 가는 것이죠. 여기 19절이 바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은 17절, 18절에서 말씀하신 교리에 대한 적용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19절에서 뜻하는 바는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오셨고 또 율법은 1.1획이라도 다 남김이 없이 철저하게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사람들은 율법의 지극히 작은 것 하나까지도 존중하고 사랑하며 그것을 실행하고 그것을 가르쳐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19절이 의미하는 바가 그것입니다. 율법이 남김없이 1.1회까지 다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그 율법을 설교하는 사람들 또 그 율법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율법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또 실천하고 또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이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율법의 완성자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을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율법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적용적으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율법을 무시하고 짓밟고 가볍게 여기는 것 이거 대단히 나쁘다는 것을 또한 가르쳐 주시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전케 하기 위하여 오셨고 또 율법의 1.1회까지도 마지막 날에 다 성취될 것이라고 한다면은 율법에 대하여 설교자들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또 율법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일까요? 그것은 당연히 율법. 이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 말씀입니다. 이 율법을 사랑하고 존중하며 실천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19절에 보면은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그러니까 율법의 아주 작은 것 하나까지도 존중하면서 이것을 행하며 가르치고 가르치는 자를 뜻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바로 상반절에서는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이라고 했는데요. 앞에 있는 부분은 이제 율법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깨뜨리고 하는 이런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 대비해서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이라고 했을 때 이것은 율법을 사랑하고 또 그것을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다 귀중히 여기고 그것을 실천하고 또 가르치는 이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19절에 나와 있는 이 율법을 행하며 가르치는 자라고 하는 이 구절을 볼 때에 위대한 청교도들과 또 조나단 에드워드, 로버트 머리 맥체인, 그리고 조지 필드 같은 그런 사람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여기 이 말씀에 해당하는 그런 분들인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존중하고 사랑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극히 작은 부분까지도 다 지키며 살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말하면서 율법을 폐기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사랑하였고 늘 묵상하였으며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하였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율법을 따라서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고 늘 가르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참 그들은 복된 사람들인 것이죠.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율법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또 가볍게 여기고 경시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존중하지 않지요. 그들은 자신들이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이제 율법과는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요. 그런데요, 그런 사람들은 지금 큰 혼란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지금 성경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성경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율법이 무엇인지 또 그것을 어떻게 바르게 이해해야 되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들은 율법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깨닫고 있지 못한 그런 사람이지요.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난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옳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율법을 지켜야 하는 의무와 책임에서 벗어난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큰 오류를 범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난 것을 율법을 지켜야 되는 의무와 책임에서 벗어난 것으로 착각을 하니까 그냥 무율법으로 무율법주의자로 가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 제7장 13항에서 어떤 무지한 사람들은 이 구별을 이해하지 못하고 경솔하게 모세를 전적으로 집어던지며 모세의 두 판을 버린다. 죽음의 직분이 포함된 가르침을 고수하는 것은 명백히 그리스도인이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 악한 생각을 우리의 머릿속에서 추방하라. 모세의 훌륭한 교훈에 의하면 율법은 죄인들 사이에서는 죽음만을 만들어내지만 성도들 사이에서는 더 좋고 훌륭한 이용법이 있다고 한다. 그러니까 이 율법이 불신자들에게는 정죄하는 그 기능이 있죠. 그러나 이미 구원을 얻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화의 목표인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화의 목표인 이 율법의 성격을 모르고 그것을 갖다가 집어던져버리니까 이 사람은 이제 삶이 아주 방탕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도들 사이에서는 더 좋고 훌륭한 이용법이 있다고 한다. 그는 세상을 떠나려 할 때 모세는 이제 죽음을 앞두고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이 명령했다.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증거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허세가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만일 율법에 의한 완전한 모범이 나타나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면, 그러니까 율법이 성화의 완전한 목표라면은 율법에서 떠나서는 안 된다. 생활을 지도하는 영혼 불변의 표준은 많은 것이 아니라 하나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의인의 생활은 율법에 대한 끊임없는 묵상이라고 한 다윗의 발언은 한 시대뿐 아니라 모든 시대에 세상 끝까지 적용된다. 칼빈이 아주 명쾌하게 잘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여기 그리스도인의 성화의 삶 가운데서 그 생활을 지도하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 생활을 지도하는 영혼 불변의 표준은 오직 율법 하나라고 그렇게 칼빈이 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편 2절에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율법의 정죄에서는 벗어났습니다. 우리가 믿어서 구원을 얻으면은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난 그런 측면에서는 율법과는 이제 더 이상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율법이 제시하는 그 표준적인 의인의 삶, 의로운 삶은 그 삶에서는 우리가 벗어나지 않죠. 그게 이제 그 다음 우리 구원 얻는 사람들의 삶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그리스도인들이 일평생 도달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완전한 목표입니다. 완전한 목표입니다. 그러한 율법을 경시하고 쉽게 깨트리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부끄러운 자리에 있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여기 19절에 보면은요, 율법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실천하는 사람은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하였고 반대로 율법을 멸시하고 또 무시하고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은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하였는데요. 이게 정확하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좀 더 정확하게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자기 마음대로 재단질하여 어떤 계명들은 사소한 것이기 때문에 지키지 않아도 상관이 없다고 가르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율법을 자기 마음대로 재단해가지고 어떤 것들은 너무 사소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건너뛰어도 된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는 분명히 율법을 무시하는 그런 사람인 것이죠. 그는 율법을 존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가 지금 권위자이고 판단자입니다. 성경 위에 있는 아주 교만한 사람이죠. 그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였는데요. 윌리엄 핸드릭스는 이것의 의미에 대해서 뭐라고 해설을 하였냐면은 지극히 작다고 일컬음 받는 것은 곧 제가 이제 핵심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 별 볼 일 없는 위치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막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였습니다. 윌리엄 핸드릭스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비록 모든 것이 다 은혜로 말미암고 그 나라의 시민의 공로에 의해서 획득된 것은 전혀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그 공로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는 그런 말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 나라 안에서의 지위 혹은 위치는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에 대한 그의 존중에 따라 좌우되며 또 그것에 비례한다. 윌리엄 핸드릭슨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의 위치는 율법에 대한 존중과 비례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낮은 자리로 떨어지게 되지만은 율법을 존중하는 자는 훌륭한 지위를 얻게 된다는 그런 것을 뜻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루터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는다는 것을 아예 천국에서 배제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이 해석을 하였습니다. 주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 것이다. 나는 이것을 아주 강하게 강조할 것이다. 나는 단지 율법을 폐지하지 않는 것만이 아니다. 만약 어떤 설교자가 율법의 지극히 작은 부분이라도 느슨하게 만들거나 무시하면 그는 나에게 속한 설교자가 아니다. 그리고 그는 저주를 받을 것이며 천국에서 배제될 것이다.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라는 구절은 단순히 그가 천국에 있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계명을 경멸하는 것을 사소한 것처럼 여긴 것 같이 그도 멸시를 당하고 배척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핸드릭스는 율법을 좀 무시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 나라 안에서 낮은 위치를 차지한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 데 반해서 루터는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은 아예 하나님 나라에서 배제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처럼 표현하셨다라고 그렇게 해설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와 핸드릭스는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는 것이요라는 것을 이제 서로 조금씩 다르게 해석하였지만은 그러나 전달해 주고자 하는 뜻은 결국 같은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율법을 경시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고 또한 천국에서 배제될 것이지요. 루터의 해석이 저는 더 마음에 듭니다. 율법을 경멸하고 멸시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이런 의문 때문인 것이지요. 이 본문은요, 해석하기가 쉽지 않은 구절입니다. 그래서 제가 루터와 핸드릭슨 이 서로 다른 이런 견해를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어쩐지 간에 율법을 경시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고 또한 천국에서 배제될 것입니다. 설령 그 사람이 천국 안에 있다고 하더라도 구원을 받아서 천국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는 아주 낮은 부끄러운 자리에 가 있을 것이죠. 그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율법을 존중하고 사랑하며 그것을 실행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도록 가르치는 사람은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위대한 청교도들, 조지 필드, 조나단 에드워드, 로버트 머리 맥체인 등과 같은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대우를 받을까요? 아주 따뜻한 대우를 분명히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마음대로 재단해가지고 어떤 것들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이런 식으로 엉터리로 가르치는 사람은 설령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는 아주 부끄러운 대우를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은 성경 말씀 가운데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늘 사랑하고 존중하며 또 실천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뜨거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율법에 대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작은 부분이라도 소중히 여기며 그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런 신자들입니까? 아니면 율법을 경시하고 무시하며 쉽게 계명들을 깨트리며 사는 그런 신자입니까? 여러분 모두는 율법에 대한 그 존중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에 대하여 존중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천국에서 지극히 크다 여김 받는다는 사실을 일평생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율법의 완성자로 이 세상에 오셨고 또 하나님 말씀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1.1핵도 다 성취된다는 이 놀라운 진리를 저희들이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율법에 대해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주께서 우리들에게 오늘 이 아침에 교훈해 주셨습니다. 우리들은 율법을 경시하고 멸시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율법을 사랑하고 존중하며 실천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귀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그런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